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없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다 함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아멘. 어제 주일이 바로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그날이 바로 종려 주일인데 오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환영해 주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땅의 평강의 왕이요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당연히 주님이죠.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서 흔들고 땅에 펴고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펴며 주님을 환영해 주었던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날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주목을 받았던 스타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는 아니죠.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태우고 갔던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태우고 간 나귀 새끼를 통해서 오늘 저는 우리를 보려고 해요. 사명자의 길을 보려고 해요. 우리 주님이 택정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신 후에 주님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그걸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나귀 새끼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최고의 날이었을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자기가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린 나귀 새끼니까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평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사용받는다라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어린 나귀 새끼가 경험한 이 위대한 경험, 영광스러운 사명자의 길로 사용받은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귀들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주님이 도착하신 그 벳바게 맞은편 동네에 얼마나 많은 또 새끼 나귀들이 있었겠냐라는 것.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시고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 주님의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일에도 우리 인생의 완벽한 연출가 되시는 그 주님을 한번 보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약 2.3km 떨어진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구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두 제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벳바게 건넌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3절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여러분, 건넌 마을에 있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는데 혹시 누가 물어보거든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결국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붙들려 사형받는 모든 사명자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받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사는 동안에 주님의 것답게 살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누구를 통해서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 주님이 탄생하기 약 48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480년 이후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떻게 들어가실지를 이미 480년 전에 예언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선택의 교리라고 합니다. 선택의 교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자를 미리 예정해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정해 두신 것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예지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이미 결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정해 두신 이 나귀 새끼가 우리 주님의 예정 선택을 받을 만한 뭔가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에요. 조건을 갖추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주권적인 선택이다, 쉽게 말하면 은혜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거 있는 이 모양, 이것 또한 은혜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선택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귀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우리 하나님이 예정해 두시고 예시하신 후에 480년 이후에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면, 미물도 이렇게 하신다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어떻겠냐라는 사실. 당연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축복입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것이 기쁨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드는 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이것을 붙든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길이 뭐라고요?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드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확신 위에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나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귀는 고통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귀 새끼입니다.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태우고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약 2.3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새끼 나귀가 주님을 태우고 간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옆에 어미 나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선택했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우리 등에 태우고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래요. 비탈길이라고 합니다. 오르막길도 많고 급하게 내려가는 비탈길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타보신 분들은 알아요. 산을 타는 사람들이 언제 다칩니까? 산을 올라갈 때는 절대 안 다칩니다. 그런데 힘을 다 쓰고 내려올 때 그때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비탈길을 올라도 가지만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쉬울 것 같은데 그 길을 더 조심해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주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이게 바로 사명자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길이 비탈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험한 위로 올라가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려가는 길은 쉽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지쳤기 때문에 언제 발목을 삘 줄 모르는 위태로운 길을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게 사명자의 길이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사명자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주시는 이 교훈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귀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미련한 동물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훈련만 제대로 받으면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을 태우고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릴 때 불렀던 혹시 노래 기억나세요? 아버지는 나귀 타고 어디 가시죠? 장에 가시고. 여러분 우리 한국도 알았어요. 나귀는 뭐 하는 동물이라고? 사람을 태우고 가는 동물이. 그런데 훈련받기 전에는 이게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님을 태우고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과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때로는 훈련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에 고난일 겪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힘으로 고난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가 고난의 길만 통과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도 함께 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날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주님을 태우고 가는 그 자체는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만 통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태우고 갈 때에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그 앞에 옷을 깔면서 환영해 주는 그 영광도 함께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고난도 통과해야 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예비해 두신 영광이 또한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 그냥 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구슬치기를 참 좋아했어요. 구슬치기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놀이터에서 형들이 막 놀다 보면 제가 그걸 보잖아요. 그날 구슬을 제일 많이 따는 형은 구슬을 안 가져가 몰래 땅을 파고 묻어두는데 제가 얼마나 좋아했으면 어둑어둑해지고 나면 사람들이 다 집에 가잖아요. 혼자 아파트에 나와서 그 땅을 파서 구슬을 다 훔쳐갈 정도로 제가 구슬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배터리 넣고 가는 차 있잖아요. 그거를 사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구슬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게 전부인지 알았는데 그게 최고의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좋은 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안 놓아질 것 같은데 더 좋은 것 맛보면 쉽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변화하시는 모습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무것도 없는 들판인데 산중턱인데 그래도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를 맛봤거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고난을 통과해도 기쁨으로 통과해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고난이 우리 인생에 남기는 우리 주님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오늘 새끼 나귀처럼 등에 태우고 가실 텐데 고난의 길도 갈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 영광도 함께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뭘 맛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 맛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 영광을 아니까, 그 나라를 맛봤으니까 그 잠시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앞에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이겨내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본 그 영광을 맛본 힘으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